오늘은 여러분에게 공지한 대로 특별 강연을 갖겠습니다. 연사는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태우 변호사님은 우리 교회도 이제 몇 번 오셨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그 변호인단의 이제 한 분이시고 특별히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많은 변론을 해주셨습니다. 보니까 1969년생이시고 원래 공업화학과 공과대학을 다니시다가 중퇴를 하시고 그리고 서울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 이제 학사하시고 사법시험 이제 합격하셔서 지금 변호사 이제 하고 계십니다. 2017년 5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그때도 이제 함께 했고 이번 2025년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피청구인 변호인으로 이제 참여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맨 마지막 날 정말 게티스버그 연설보다 더 좋은 그런 연설을 했다. 제가 자유가 뭔지 인권이 뭔지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정말 아주 명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부인권과 보통선거에 기반한 자유민주 정치체제 이런 기반으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새 교보문고에서 스탑 스틸 이 책이 정치 분야 최고 뭐 베스트셀러다 아시죠? 예, 이거를 지은 분이에요. 오늘 오신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이 예. 그냥 박수만 치지 마시고 또 몇 권씩 구매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주시고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도태우 변호사님 나오셔서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올바른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우리 인권, 자유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말씀해 주실 때 아마 큰 복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태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동수 목사님 또 사랑침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주일 오후에 귀한 시간 내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어제 이렇게 구속 취소에 이어서 석방되셔서 관저로 돌아가시면 함께 우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은 그 구속 취소 결정문에도 나오지만 그 수사권 자체가 없는 것이 의심되는 결정문은 조심스럽게 썼지만 그 헌법학의 대가이신 허영 교수님께서는 단정하시고 새로 서문에도 책 서문에도 쓰셨습니다. 그래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이렇게 그 수사를 한다고 하고 영장 쇼핑하듯이 이렇게 중앙지법에 안 되니까 서부지법으로 해서 그러한 불법 영장 또 군사작전 하듯이 그 거의 3천 명 그 경찰력이 동원되어서 그 사실상 그 들어갈 수 없는 관저를 그 법을 배제하는 그 영장을 기재했다가 또 뒤에는 그 조항이 문제되니까 뺐는데도 또 관저 자체를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뒤에 이어진 그 대학생들의 시국 선언이 이렇게 이어지고 몇몇 대학생 대표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대학생 대표들 중에 몇 사람이 그 자신이 그렇게 시국 선언을 하고 나오게 된 큰 계기 중에 하나는 간첩단,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간첩단들이 많이 적발됐습니다. 그 간첩단들이 왜 전 정권에서는 적발되지 않다가 이 현 정권에 들어와서 새삼 적발되느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한 의문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렇게 힘들게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을 잡아서 이렇게 구속이 되게 하려면은 사실 법원이 얼마나 까다롭게 합니까? 그런데 구속이 되어서 재판을 받다가 그 사람들은 구속기관을 도가했다면서 온갖 지연작전을 펴다가, 그래서 지연작전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는 변호인이 자꾸 사임하는 겁니다. 변호인이 사임해가지고 이거 변호인이 없으니까 필요적인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 사건이니까 연기해달라,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처음에 사임했던 변호사가 뒤에 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록을 쭉 보면은 너무나 고의적인 지연이라는 게 로테이션 하듯이 앞엔 사임했다가 뒤엔 또 들어오고 그런 것이 드러나는데, 이 자유민주 체제의 그런 발달된 법치와 적법 절차 원리를 주장하면서 국가를 전복하는 간첩단은 구속기간 도과했다고 다 풀려나서 돌아다니는데, 대통령은 그렇게 체포해 갔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 대학생 표가. 올바른 분노죠. 그런데 그런 자연스러운 분노가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께서도 다 들으면은 너무 잘못됐다 이렇게 화가 나는 부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에 상당 그 분들은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즉각 일어나는 어떤 이상하다, 그걸 잘 느끼지 못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출발은 뭐가 이런 현상을 낳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목이 천부인권, 보통선거, 자유민주 정치체제 이렇게 되는데, 키워드가 이런 말들이 결국 제가 586 패러다임이라고 이렇게 운동권 패러다임이라고 그 편의상 좀 불러보겠습니다. 제 자신이 87년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간 전후로 그 소위 작용화된 그 대학의 운동권 그 패러다임이 전성기를 그 대학가에서 누리던 그런 때입니다. 그 영향이 아마도 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 패러다임의 사고 틀에서 바라보면은 이런 말들이 우리가 지금 보는 관점과는 굉장히 다르게 갑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간첩단은 적법 절차를 주장하고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그렇게 붙잡아가고, 왜 이상하지 않냐 그러면 그 패러다임에서 볼 때는 한마디로 법을 말하지만 법은 수단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법치는 필요할 때 법치를 주장하고, 불리하면 법치 말고 다른 원리를 주장하고,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법대로 주장하고, 자기들이 불리하면은 뭐 협치를 해야 된다, 뭐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이 다른 말로 빠져나가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도 왜 자기 스스로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냐? 바로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질서가 힘에 의한 질서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그 불변의 원리,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든지 자연의 원리라든지 이성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불변의 원리의 바탕에서 질서가 형성되는 게 아니고, 인간 사회의 오래전부터 우리 플라톤 저작이나 이런 데서도 나타나듯이 이거는 힘센 자가 힘의 질서를 가지고 만든 것이 법이고, 그 법의 이름으로 사실은 힘의 질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법을 이용하고 간첩단은 풀어주고 대통령은 잡아가도 그게 이상할 거 없다, 그건 다 힘의 질서에 의해 일어나는 거다 라는 세계관이 깔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것과 관계해서 지난 우리 그 이 최종 변론 기일에서 소추위원, 국회 측의 대표죠,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한 말이 상당히 이 그 의미심장 하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이 법사위원장이 그 지금 저 다수당 거대 야당이 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회는 수십 년간 다수당이 국회의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 국회의장이 모든 의사 진행을 총괄하기 때문에 굉장히 권한이 셉니다. 그러면은 그 제2정당에게 두 번째 되는 정당에게 법사위원장을 하게 하는 관행을 유지해 왔습니다. 굉장히 이제 합리적인 관행이었고 그 소위 우리 국민의힘 정당 계열이 다수당이 되었을 때는 지켜주었던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 다음으로 국회는 여러 가지 입법이 이루어지고 지금처럼 탄핵사건이 생기면은 소추위원으로 국회 대표로 나가는 자리가 법사위원장이니까 법사위원장이 굉장히 이제 역할이 큰 거죠. 그거는 제2정당에게 주어서 어느 정도 단일 정당의 독주가 안 되도록 그렇게 견제장치를 두어 왔는데 이번 들어와서는 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뭘 주장했습니까? 법대로 하라 이러면서 우리 법에 그런 게 쓰인 게 어딨냐? 법사위원장 제2정당에게 하라는 법이 어딨냐 갖고 와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법대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상임위 위원장 다 정할 테니까 따르든지 말든지 하라. 이렇게 이제 했었단 말이죠. 그 사고의 바탕에 역시 뭐가 있습니까? 힘으로 한다는 거죠. 힘으로. 자, 이 말을 한번 살펴보죠. 총선 때 한 표라도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 노력하는 이유는 진짜 얻었는지는 약간 우리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헌법 제49조에 규정한 국회 의사 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헌법적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워딩이 돼 있는 건 아니고 그 의사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가 출석해서 과반수가 이렇게 찬성하면 의결되는 것을 한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지금 프리젠테이션 하기 좋게 딱 자기 사고를 잘 표현해 줬어요. 그 말을 자기는 다수결로 하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고가 이제 다수결이라는 만능주의, 다수결로 독재해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다수면 독재해도 된다라는 거로 이미 이제 잘못 나갈 방향성이 이제 단초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가 이 법 통과의 전제 조건이라면 오히려 총선 민의를 부정하는 거다. 그런 사고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이다. 이렇게 막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타로 총선합니까? 이렇게 이제 아주 확신에 차서 자랑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좀 공부를 하지 않고 저 말에 막 폭격을 맞으면은 한편으로는 약간 위축됩니다. 왜냐하면은 다수결은 맞는 거 아닌가? 그리고 뭐 법에도 다수결로 하라고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조금 뭐 우리 입장이 약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그래서 오늘 강의 같은 것을 좀 목사님께서 좀 해보라고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무슨 뭐 법사상 박사도 아니고 또 정치학도 박사도 아니고 그런데 불구하고 일종의 오늘 자리는 우리 자유민주체제를 살아가는 시민에게 필요한 교양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좀 그 말씀드린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헷갈리기 쉬운 말들 이거 도대체 어디부터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반박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은 사실 굉장히 문제적인 말이고 그 모순을 굉장히 오늘날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말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을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나경원 그 대표를 지냈던 그 원내대표를 지냈던 나경원 의원이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날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오선 의원이니까 그 오랜 국회 경험이 있는데 그 자신이 초선일 때, 그러니까 한 차례 쉬었으니까 24년 전쯤, 그때 초선일 때 자기가 국회에 가보니까 다 합의로 하더라. 그래서 그때 당시 거의 그 이름이 많이 변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한나라당인가? 이렇게 우리 국민의힘 계열 그 정당이 단순 과반수가 아니라 거의 뭐 180석에 가까운 큰 의석을 갖고 있었던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초선 의원으로 보니까 그 야당하고 계속 그 협의를 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하니까 국회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이분이 그 충분히 소수 의견을 듣고 진행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래서 여야 합의가 국회 관행이다. 이렇게 초선 의원이던 자신에게 선배 의원이 말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관행은 힘의 질서에 입각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하면은 관행이라는 것은 약한 법률과 좋은 관행은, 나쁜 관행은 따를 거 없지만 좋은 관행은 약한 법률과 마찬가지 성격입니다. 우리가 어떤 작은 모임을 하더라도 정관으로 써놓을 때도 있지만 정관은 단체의 법 아닙니까? 정관으로 안 써놓아도 오래도록 지켜오던 관행이 있으면은 그건 정관에 써놓은 것과 거의 맞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예, 맞먹죠.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온당한 좋은 상식이고 그거 무시하고 정관에 없는 거니까 오늘 갑자기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 앞으로 관행 무시한다. 이제부터는 정관 아닌 것은 다 내가 하는 대로 이제 바뀌어도 된다고 하면은 그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이 굉장히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막 그 잘못됐다고 화가 나기가 쉽겠죠. 예, 그런데 자, 이런 그 관행에 대한 존중이 발달되었던 곳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자유민주 체제의 이 법치가 발달하는 굉장히 원조 국가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인데 크게 대륙법계, 영미법계 이렇게 법제를 서양 법제에서 두 가지로 나눴을 때 미국은 이제 영국에서 이민 간 분들이 이제 뒤에 파생되니까 애초에 자라날 때는 영국이 유럽 대륙 전체하고 다른 일종의 법문화를 발전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관행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관행은 지역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각 지역에 형성된 관행을 그 지역의 약한 법률로서 존중하는 그게 이제 커먼로, 보통법 정신이 이제 대륙법, 로마법에 보다 가까운 시빌로라고 하는 이 대륙법 계열과 굉장히 다른 태도를 가졌던 거라고 말해지는데 어쨌든 우리 합의 관행은 그렇게 쉽게 무시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런 이제 우리가 처음에 그 생각을 하나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반론을 하나 생각해 보면 그럼 이런 그 영국의 그 보통법적인 문화, 관행을 존중하고 또 우리 자유민주 정치를 잉태한 그런 영국이 대표적으로 의회를 발달시킨 그러니까 세계 모든 곳에서 근대 자유민주 정치가 없을 때 가장 먼저 왕이 입헌군주 비슷하게 의회가 굉장히 주도권을 쥐고 왕은 그 의회를 존중해서 정치를 하는 문화가 발달된 곳이 영국이죠. 그러니까 이 영국으로부터 자라난 문화가 나중에 이 미국에 가면 더욱 발전되어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근대의 자유민주 정치 체제 오늘날까지 가장 오래된 근대 자유민주 정치 체제로는 미국이 비록 신생국까지만 제일 오래됐죠. 그리고 미국이 이 프랑스에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영국 근대 자유민주 정치 체제의 확실한 관문을 열었다고 평가되는 것이 명예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글로리어스하다고 이렇게 표현한 명예혁명이 이제 그 영국에서 벌어졌는데, 이 그 1680년대 무렵에 이 명예혁명은 오렌지 공이라는 그 네덜란드에 있던 그 일종의 사위죠. 당시 그 제임스 2세는 1세하고 다릅니다. 제임스 2세가 딸이 있고 그 딸의 사위가, 공주의 사위가 이제 네덜란드에 있던, 네덜란드의 거의 왕과 같은 지위였던, 왕자 지위였던 그런 오렌지 공, 공작이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제임스 2세 대신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명예혁명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혈혁명이에요. 거의 무혈. 그래서 이 대목을 그 제가 옮긴 책은 제 은사님이신 이제 김홍우 교수님 이제 학술원에 계신데요. 서울대에서 정치사상을 오래도록 평생 가르치시고, 그분이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41년생이신데 그 이 두꺼운 책을 지으셨어요. 그게 바로 그 휴미라는 사람의 영국사를 이렇게 연구해서 그 영국의 보통법의 발전 그리고 자유민주 정치의 발전을 이제 다룬 책입니다. 그 책의 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절정은 그 우리 은사님도 지적하듯이 명예혁명입니다. 휴미도 명예혁명이 그 영국사에 있어서 아주 그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고, 그리고 거기서 그 영국의 앞선 선구적인 이 1700년대가 열린 것으로 보고, 휴문 1700년대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역사를 서술했는데, 그걸 보면은, 자, 네덜란드 군대 장교 셋째 줄에 보면은, 한 명과 사병 몇 명이 우발적인 전투에 쓰러졌을 뿐이다. 이렇게 엄청난 그 영국이 군대가 당시 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투항해버리거든요. 이 오렌지 공 쪽으로 군대 최고 지휘관 같은 사람들이 넘어와 버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그 유혈 전투 없이 이렇게 그 입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오늘날도 보면은, 자, 국회에서 결국은 아무런 부상자도 없고 실탄도 없었어요. 불과 280명만 그 단순 사병 말고 그 직업적인 군인들, 그리고 반드시 비무장으로, 그 우리 대통령님 변론에서 많이 공개된 거지만, 그 혹시라도 우발적인 사태가 생길까 봐 이것은 국민에게 호소하는 계엄이기 때문에 우발적인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인원도 제한하고, 그 다음에 가는 병사들도 그 숙련된, 그러니까 단순히 의무병으로 입대한 사람들 쓰지 말고, 그 다음에 반드시 비무장으로 갈 것, 이렇게 해서 갔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이 좀 흥분한 시민들이 장비도 뺏어버리고, 그리고 흥분한 시민들에게 이렇게 좀 맞기도 하고, 그리고 피해서 다녀요. 군인들이 보면, 녹취록이나 기록을 보면 피해서 다니다 보니까 길 아닌 데로, 익숙하지 않은 데서 어둡고, 그러니까 다리도 절고 그 부상도 당하고, 그렇게 좀 말도 안 되죠. 그게 어떻게 됐어요? 내란이라는 거 아닙니까? 내란, 그 국토 전체를 뒤집어 엎는 폭동의 모습과는 도저히 연결될 수 없는, 근데 내란 수괴라는, 들으면 그 자체로 몸이 오싹하고, 들으면 그 자체로 막 큰일이 난 것 같고, 그렇게 된 이름을 이제 올가미를 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실상이 그렇다라고 그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니까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는 말 못하고, 왜냐하면 다 기록에 있는 거니까 궤변이라고 말한다면, 그런 말이 그냥 궤변이다, 이렇게. 자, 그랬는데 명예혁명도 진짜 이렇게 비폭력적으로 그렇게 군대가 크게 이렇게 갔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기서 이겼잖아요. 이긴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정복권을 행사해서 왕관을 요구해야 된다. 요 대목이 이제 인용하는 대목입니다. 즉, 명예혁명의 정신은 이겼는데
정복권을 요구해서 왕위를 요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렌지 공은 밑에서 우리가 이제 이겼으니까 정복권을 주장해서 왕위를 요구해야 됩니다 이랬는데 오렌지 공이 보시면은 그걸 거부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두 번째 단계로는 그러면은 왕위를 요구하지 말고 섭정을 하세요 이렇게. 그럼 의회가 이렇게 그래서 의회가 결정하는 데 따르겠다고 하면서 보통의 의회보다 엄청 많은 수를 그래 진짜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 해서 의회를 모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확대된 의회에서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섭정이라는 게 이제 왕 대신 거의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다스리는 게 섭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주가 있으니까 아마 그걸 생각했겠죠. 공주를 여왕으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섭정이 되어가지고 왕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의회가 했는데 그것도 2차로 또 거부합니다. 오렌지 공이. 그래서 그 거부할 때를 보면은 이 PPT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자신은 다른 사람의 의지나 삶에 따라 결정되는 왕관을 누리기보다는 차라리 사적인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사실 저도 뭐 그 역사에 해박한 건 못되지만 우리가 역사를 미세하게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그래서 오렌지 공의 뭐 약점, 뭐 결함 등등 하면은 우리가 큰 그림을 못 보게 되기 쉽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 이런 말은 정말 역사에서 듣기 어려운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왕위가 좀 위험하긴 하지만 반란도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그렇지만 영국 왕위라는 것이 그렇게 뭐 평양 감사 뭐 이런 거 비길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사적인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더구나 어쨌습니까? 전쟁 끝에 이겼어요. 전쟁이 무혈이었다 뿐이지 사실은 엄청난 군대가 나라 대 나라 당시 네덜란드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큰 나라와 네덜란드라는 큰 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군대가 동원되어서 이기고 몇 달간 했습니다. 그렇게 이기고 왕이 되라? 그거 하지 않겠다. 의회를 모아봐라. 의회가 섭정을 해달라? 아니, 나는 차라리 사적인 사람으로 남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강제로 공주와 오렌지 공 두 사람을 모두 공동왕으로 만들고 대신 이걸 들어주세요 하면서 23가지인가 권리장전을 함께 내밀어서 의회가 아주 강한 권한을 확보하는 그래서 영국이 입헌군주제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분수령을 지나는 역사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죠. 왕이 있으되 실질적으로는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의회가 국민들의 대표가 다스리는 정치체제로 변하는 대목에 갑니다. 자, 제가 긴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수결로 할 것 같으면은 자, 총선 왜 합니까?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거는 다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다수가 되었으니까 그 다음 당연히 뭘 주장해요? 정복권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모든 위원장 다 내놔. 관행 뭐 필요 없어. 위원장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당연한 권리 아닙니까? 정복권. 의회의 출발과 완전히 반대인 거죠. 근대 의회가 출발한 영국은 의회가 어디서 출발했냐? 승자가 정복권을 주장하지 않는 데서 근대 의회가 출발한 건데 이런 뿌리는 완전히 망각하고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수결이면 단대. 다수가 됐는데 왜 정복권 주장 안 하냐? 너들도 그때 했어야지 이런 식이죠. 왜 우리한테 합의 관행을 말해? 우리는 정복권으로 할 거야. 그것이 바로 우리 지금 정치의 비극을 이렇게 낳고 있는 상당히 뿌리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보죠. 그래서 프랑스의 이제 20세기 초의 대철학자인
앙리 베르그송 이 사람이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이라는 책을 만년에 쓰는데 이 사람은 프랑스 이전 철학을 많이 흡수해서 후대로 이렇게 길을 열어준 대가로 평가됩니다. 노벨 문학상까지 또 받았습니다. 철학자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만년에 쓴 책이니까 평생에 이제 지혜가 좀 집대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평생 이 사람은 유물론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는 유럽에서 과학이 막 발전 많이 하면서 과학기술이 유물론이 득세를 아주 많이 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막 기승을 부리던 때에 이 사람은 그 유물론 철학하고 그 싸운 대표적인 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 책에서 그 자연적인 사회와 민주주의라는 그 대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 조금 이제 상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인간에게 침범할 수 없는 권리들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이게 침범할 수 없는 권리 이 자체가 아까 전에 말하는 힘으로 결정한다는 이게 이제 법사상에서는 실정법이라는 그 사상에 가깝습니다. 반대는 아까 말씀드린 불변의 이런 법이 있다. 자연법. 그래서 유럽의 큰 법사상의 양대 기둥은 실정법 혹은 자연법. 유럽은 이 두 개가 같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자연법 사상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게 법대에서도 덜 가르치고 전체적으로 학문계에서 입지가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라고 해서 자연법 사상이 아니면은 해석하기 어려운 조항이 딱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헌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불가침, 침범할 수 없다. 이거는 만약에 불변의 원리라는 그 틀이 아니면은 왜 침범할 수 없습니까? 다수가 되면 침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수를 구성하면 혹은 더 나아가서 가중다수 3분의 2 이상 이렇게 구성하면은 왜 만들면 되지 왜 침범 못하느냐 안 된다는 거죠. 가중다수가 되어도 침범할 수 없는 게 있다. 그게 사상이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 이 사람은 민주주의라고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이해하는 소위 586세대 저도 이 끄트머리에 있는 그 세대는 소위 이 자유민주주의 교양이 부족합니다. 당시 대학생들이 읽던 책은 거짓말 조금만 과장 조금 더 하면은 한 90%는 좌익책이었을 거예요. 좌경하듯 대학가의 서점들에 너무나 많은 좌경서적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대학생들의 이 교양이 그 자유민주주의 정통 교양을 흡수하는 학생들의 수나 질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헌법재판관 후보로 막 가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인데 그걸 운영하는 그 제도권의 구성원들은 상당히 그걸 이해하는 정도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수결인데 왜 문제야? 이런 이야기가 거침없이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문제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막 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보이고요. 그래서 이 베르그송은 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을 다 듭니다. 이제 영미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금 보면 처음은 이제 그 독일 이야기를 듭니다. 그래서 그 독일이 이런 그 사고를 많이 잘합니다. 권리를 부여하면은 권리는 그 반면에 뭐가 있다는 거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중받기를 바라면은 나도 남에게 존중을 해야 된다. 이제 칸트 같은 그런 도덕 철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인간은 그래서 이 제일 끝에 보면 칸트처럼 말한다면 시민은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적인 시민이죠. 시민은 어떤 사람입니까? 입법자이자 복종하는 자다. 우리가 대표를 세워가지고 법을 만드는 규칙을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그 법을 따라야 되는 자기가 입법자이자 복종하는 자 양면성이 다 있다. 이게 이제 독일식의 굉장히 표현이죠. 그걸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이야기를 합니다.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 3대 구호가 자유, 평등, 박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게라는 것이 이제 형제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그 영국의 근대 자유민주정처럼 온건하게 점진적인 개혁, 자유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면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그 프랑스에서 민법전을 만들고 나중에 유럽 대륙에 어떻게든 이 근대 자유민주 체제가 퍼지게 한 그러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랑스 혁명은 영국의 점진적 개혁 노선과는 굉장히 다른 급진적인, 전복적인, 그리고 도덕 자체를 새로 구성할 수 있다는 식의 완전히 이 이성만능적인 그러한 태도가 나타납니다. 이 위험한 프랑스 혁명의 태도가 프랑스의 굉장한 유혈 사태, 프랑스 혁명의 그 유혈 사태를 낳고 그 뒤로 유럽으로 계속 그런 이 전복적인 문화가 전해져서 가장 이런 심한 전복을 한 데가 바로 동쪽으로 가가지고 러시아에 이르러서 독일만 해도 굉장히 이게 그 전체주의적인 게 막 그 집단주의적인 게 일어났다가 러시아에는 더 심해가지고 이제 소비에트 러시아, 소련 사회주의 혁명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 프랑스를 지금 말하면서 자유하고 평등하고 이게 적대적인 자매다. 둘이가 자꾸 충돌한다. 자유평등 박애인데 우선 자유평등 대표적인 이 근대의 두 개가 서로 충돌하는데 둘 다 필요하다. 그러면 둘 다 어떻게 그 둘을 함께 껴안나? 그게 바로 바탕의 박애. 우리 이제 쉽게 말해서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이 서로 갈라져서 소위 판을 다 깨버리는 것을 막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제가 그 인용하고자 하는 핵심이 밑에 보시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가 복음주의적 본질의 것이고 원동력으로서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세계 모든 다른 곳에서 근대 자유민주 정치 체제는 출현하지 않고 오직 유럽에서 출현했냐? 그 답이 유럽에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있었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 양쪽이 출현하는 것도 어렵지만 자유, 평등이 출현해도 두 개가 갈라져서 판을 다 깨버릴 수가 있는데 그걸 붙잡아주고 이 자유민주 정치 체제를 탄생시키고 유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옛날에 그리스의 민주 정치가 있었다 하지만 그건 소수의 민주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상당수는 노예고 국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노예고 노예 주인 시민들끼리의 민주 정치니까 근대 자유민주 정치 체제와는 상당히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근데 그게 그 뿌리는 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그런 뿌리가 근대 자유민주 정치 체제로 변하려면은 우리 기독교 없이는 변할 수 없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보면 더 선명하게 이제 인권 선언의 모델이 된 독립 선언에 청교도의 반향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이제 천부 인권이 나오는 거죠. 모든 인간이 창조자에 의해 부여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더 명시적으로 미국은 쓰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밑에 요 부분이 제가 이제 주목한 부분인데 민주주의적 형식들의 애매함으로부터 이끌려 나온 반대 의견. 이게 바로 다수결입니다. 제가 해석할 때는. 민주주의 형식. 그냥 초등학생한테 민주주의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흔히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 다수결 이렇게. 그러니까 그 형식이 다수결, 끝에 보이는 그 다수결 그렇게 출발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그거는 근원적으로 종교적인 성격, 근원적으로 이게 기독교에 바탕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겠죠. 이걸 사실은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알고 의도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수결로부터 출발한 것이 바로 소비에트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재산권으로 이 처음에는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권이 제한된 부르주아, 그때 계급관으로 보면 부르주아 계급 사이에 다수결을 하는데 가짜 다수결이라고 그 사람들은 주장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 평등한데 저 사람들끼리 독재를 하는 거다. 우리 계급에 대해서는 독재를 하는 거다. 부르주아의 독재다. 자기들끼리는 민주주의지만 우리에 대해서는 독재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독재다. 독재 이꼴 민주주의다. 이런 궤변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변해야 되냐? 프롤레타리아 우리 다수인 사람들이 자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면 참여하면 우리가 다수니까 당연히 민주주의식으로 하면 우리가 지배하게 된다. 우리가 지배할 때는 거꾸로 부르주아는 탄압을 받아도 된다.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하면은 그게 곧 프롤레타리아 독재다. 완전히 머리가 이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민주주의가 독재로 막 변하고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르주아 독재를 타도하자.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성립시키자. 그 다음에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랑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는 일당 독재, 그 다음에는 1인 독재, 그 다음에는 김일성 같은 사람까지 우상 숭배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 비참하고 극악한 길로 연결되는데 그 출발에 뭐가 있었냐는 거죠. 그 출발에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야. 그게 있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야. 라우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침없이 나가면은 결국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극악한 1인 독재로 연결된다고 이미 베르그송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근원에는 왜 다수결을 하냐를 우리는 안 묻고 있는 거죠. 왜 다수결을 했을까? 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이 소중하지 않다면 다수결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이 소중하니까 그러면은 처음에는 무슨 단계가 있어야 됩니까? 소수 의견 경청이라든지 각자가 존중받는 그게 자유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논의를 해봐도 결정은 시한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동의가 안 되고 그럼 마지막에 오는 단계가 다수결이었던 거죠. 다수결이 그렇게 놓여져야 원래의 취지인데 이걸 처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걸 무시하고 다수결로부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엔 이제 완전히 반대로 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 다수결을 낳은 뿌리는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존중돼야 되냐? 그게 바로 미국 독립선언에 나온 창조자에 의해 우리는 다 동등하게 창조된 존재다. 그래서 창조자에 부여된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천부인권을 타고난다. 다 천부인권을 가진 동등한 존재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걸 어떤 그 말씀을 드렸더니 댓글에 어느 분이 이렇게 그 종교적으로 우리 그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걸 막 이렇게 댓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구원 받는 사람하고 구원 못 받는 사람하고 막 이런 그게 어떻게 똑같냐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또 다른 민족하고 안 같다 이런 그거를 이렇게 맞으시죠. 저는 그 층위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제 정치적인 차원에서 미국 지금 그 예를 들어 미국 정치 체제 그 미국 정치 체제 그런 차원, 근대 자유민주 정치 체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근데 그 근대 자유민주 정치 체제가 뭐 없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기독교 없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런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자유 평등이 이렇게 하나로 어울려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그리고 그 사람을 그 권리를 뺏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존엄한 존재라는 인간의 존엄성을 뺏을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 이제 자유민주 정치체제의 바탕이다. 그 바탕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게 스탑 더 스틸이 문제된다는 겁니다. 그 바탕에서 봤을 때 자, 한 사람의 한 표 한 표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이 우리나라는 출발부터 모든 성인에게 다 선거권을 줬으니까 48년 때에 이게 얼마나 지난한 것인지를 좀 우리가 잊기가 쉬운 거죠. 그 근대 자유민주 정치 체제가 발달한 예를 들어 영국이 이런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을 주는 게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수백 년. 그 영국은 1680년대 무렵에 이미 의회 정치가 출현하는데, 자, 1700년, 1800년, 1900년대 초에 가서야 성인 전원에게 이렇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그런 단계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20세기 초에 가서야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하고 불과 몇십 년 차밖에 안 나는 거죠. 근데 거기는 이 선거권을 획득하기 위한 지난한 이런 투쟁 과정이 있고 노력 과정이 있고 그러면서 변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 선물처럼 뚝 떨어졌어요. 전부. 이승만 대통령이 워낙 이제 뛰어난 분이고 해서 그 좋은 체제를 한순간에 확 옮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좋은 선물을 정말 보물인 줄 모르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거죠. 자,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이 선거권, 이것은 그 사람이 천부인권을 가진 모두 동등한 그러한 귀한 존재라는 바탕에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흔히 이제 효율적으로 이렇게 치중된 사고를 하면은 그럽니다. 아니, 그 신문 한 자 안 보고 정말 이런 세상 돌아가는데 무관심하고 그렇게 딴 일을 하다가 선거 때 되면은 그 사람도 한 표. 나는 24시간 거기 신경 쓰고 온갖 세계 정보를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나도 한 표. 아, 이게 너무 이거는 불합리하다. 그리고 그런 체제가 과연 맞는 체제인지도 의심스럽다. 언뜻 들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 말도 뭔가 좀 일리가 그 화나면 또 그러죠. 하, 이런 사람한테 왜 투표권을 줘가지고 응? 이렇게 막 화나면 또 막 그런 이렇게 선동 잘 당하는 사람한테 왜 투표권을 줘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그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 체제가 유지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체제는 무슨 자격 요건을 다 불문에 붙이고 무조건 한 표. 그러니까 평등이에요. 그 다음에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자유입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느끼기 쉬운데 뭐가 연결하고 있습니까? 복음적으로 사람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는 관점에서 존중돼야 되는 존엄한 인간이다, 자유를 가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꽉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한 표. 자, 그런데 이 체제가 수많은 그러면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떻게 극복하냐. 그러니까 이걸 좋게 발전시키고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 노력을 우리가 등한시하면은 이 체제는 그냥 자동으로 잘 굴러가는 체제가 아니라 어디 영 딴 데로 가버리거나 자기 스스로 파괴해버리기 쉽다는 거죠. 그 한 위험성이 지금 이제 선거 문제에서 일어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가 이토록 감시되지 않고 여기 아마 모이신 분들은 뭐 그 다 기본적으로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최소한 많은 부분 검증되어야 될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검증을 안 하냐. 그러면 검증을 안 하면은 이게 도대체 제대로 작동되는지 안 작동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채로 그러면은 이게 유지되겠냐. 우리의 이 자유민주 정치 체제가 잘 유지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되고 그리고 대표로 대표 중에 대표로 또 법사위의 위원장으로 온 분이 말하는 걸 보니까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걱정이 정말 우리 그 기우가 아닌 거죠. 잘못된 걱정이 아니라 진짜 뭔가 우리는 자유민주 정치 체제에 대한 이해가 혹은 그 체화가 굉장히 부족한 채로 그렇게 선거를 보니까 검증하자는 요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쉽게 묵살하는 거죠. 이게 만약 그 자유민주 정치 체제의 가장 근본에 우리 천부 인권이 있고 그러면은 이 보통 선거가 얼마나 귀하고 그 한 사람의 한 표 한 표 자체가 인간의 모든 인격이 걸려 있는 거라는 그리고 우리 체제는 거기에 사활이 걸려 있다는 것을 아주 그냥 힘의 질서 차원에서 다수결도 사실은 힘 대결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총칼 들고 싸워서 승자 패자를 결정했는데 총칼 들고 계속 싸우기가 피곤하니까 뭘 총칼 대결 대신 뭘 하자는 거예요? 표 대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세련된 정치학 이론으로도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을 그런 세대결, 표대결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기 쉬운 거죠. 이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투표를 한다.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복음주의적 본질에서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들이 또 그러한 제도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영국의 의회주의를 발전을 보더라도 승자가 오히려 정복권을 주장하지 않는 데서 의회라는 것이 탄생한다는 것. 또 그러기 때문에 의회는 합의의 관행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고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발전시켜 왔는데 소위 저희 세대인 이 586 세대가 상당히 그 교양이 좌경화된 교양이 많고 자유민주 교양은 부족한 채로 온갖 제도권의 이 주도적인 자리에 가면서 우리나라 자유민주 정치 체제가 굉장히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목도하게 됐다 이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시간 제한상 우리 부정선거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은 뭐 그 상세한 설명하지 않고 이 정도에서 그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